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제재, 글로벌 제재를 가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해 평양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서구가 이기고 있다는 제목의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유국가가 인권 존중과 경제적 번영 촉진, 안전 보장 면에서 우월하다며 한국과 북한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950년대와 60년대 절망적 빈곤에 처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이 된 이유가 자유국가 체제라면서 모두가 불빛으로 반짝이는 한국과 암흑 속에 있는 북한의 대조적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를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지난달 25일 이후 22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광명성절을 맞아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김일성, 김정은 시신이 안치된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또 김재룡 내각 총리 등 18명이 수행했습니다. 참배 날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통상 광명성절 당일 자정에 참배했던 만큼 이번에도 그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22일 만이며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방역 체계 전환을 선포한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처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하고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16일 감염자 7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카스노부 카토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의심 환자 289명 가운데 7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8명은 무증상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크루즈 내 감염자는 355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전체 감염자 수는 408명입니다. 미국은 지난 15일 크루즈선 내 자국 내 400명을 전세기로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은 크루즈선 탑승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전세기가 일요일 저녁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환자 증가세가 11일째 감소하고 있다며 확진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 비율도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펑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열린 국무원 연합방역체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15일 0시 기준으로 관련 수치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한은 지난달 28일 전체 확진 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이 32.4%에 달했지만 지금은 21.6%로 10%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후베이성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후베이 중증 환자 비율은 지난달 27일 기준 18.4%에서 현재 11.1%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의 대처에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독일 민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밖 지역에서는 아직 널리 확산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중국이 발병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세계에 시간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가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른다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방문 나흘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 내 코로나 감염증 차단을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북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So we want Chairman Kim to honor the commitment he made. We'll keep working at it and yeah, we'll have to see as to whether another summit between the leaders.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추가 미북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이어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존중하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의 발언이 북한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우선 궁금해지네요.
예,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었는데요. 네. 이 질문이 어떤 것이었냐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앞서서 북한 측의 대화 재개를 말하자면 제안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다른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자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그 발언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제안하는 그 발언에 정상회담 추가 정상회담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랬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건데요. 구체적으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을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한 훌륭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고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렇다면 누구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다. 그렇지만 좋은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이랬거든요.
예.
이 얘기는 그러니까 북한 측이 어쨌든 간에 뭔가 그 입장 변화를 해서 그리고 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 입장 변화가 있어야 미국도 응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북한은 또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특별한 어떤 스스로 태도 변화나 입장 변화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은 없고요. 상대가 변해서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은 예. 만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지켜봐야 될 거다. 예. 이런 얘기니까요. 북한이 태도 변화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요청한다면 굳이 마다하지는 않겠지만
예.
이런 얘기니까요. 상당히 유보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대통령 선거까지는 북한과 정상회담할 뜻이 없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백악관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에게 물어봐라 이런 그 언급이 다였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그 오브라이언 보좌관 발언 앞에 나온 겁니다.
예.
미국 그 CNN 방송 보도가 이제 미북 관련해서 여러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먼저 좀 그 보도 내용을 좀 소개드리면요.
네.
CNN 방송이 지난 11일 그 두 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이제 상당히 긴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백악관은 지난해 2월이죠. 그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제 10월에 그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 협상이 열렸는데 이것이 이제 그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그 좌절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 자신의 그 최측근에게 지금 그 북한과 협상에서는 얻을 이익보다는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이 많다 이런 그 판단을 했고, 아,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아, 11월 대통령 선거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 의욕을 잃었다. 이런 이제 보도였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백악관이 이제 확인도 부인도 안 한 상태인데요. 관측통들에 따르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인데요. 아, 지금 그 들으신 대로 아,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 오브라이언 보좌관 또 폼페오 국무장관 이런 쪽은 이제 미국과 계속 대화에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월 8일 그 김정은 위원장 생일 이후에는 그 아무런 그 인터넷 트윗이나 그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이런 이제 관측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그 부분은 좋지만 아 일부러 관심이 없는 척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아무래도 뭐 제재 완화라든가 이렇게 북한에 양보할 이럴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아, 지금 회담이 시작되고 대화가 되기 전에 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북한과의 대화, 정상회담 이런 것에 매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은 뭐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둘 다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의 청와대는 CNN 보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네요.
예, 당연합니다. 이 CNN의 보도가 미국 정부의 발표는 아니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CNN의 보도가 미국 정부의 어떤 한 측면을 보여주는 예. 그 말하자면 취재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은 있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방침을 확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예.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 그러면서 이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 정부가 아, 미국 정부 당국과의 말하자면 소통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안은 CNN의 보도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CNN의 보도가 아, 일각의 입장을 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네네.
공식적으로는 아, 백악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네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실제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아,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일각에서는 이전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든 뭐든 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아, 추가 정상회담의 얘기를 말하자면 상당 부분 내비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근래 들어와서는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게 트위터가 됐던
예.
아니면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든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게 지금 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상당히 관망기에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추가 정상회담은 앞서서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이 얘기한 대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뭐 앞서 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요즘은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 언급 어떤 뭐 이제 그 행동을 한 것이 아, 지난달 8일이었습니다. 1월 8일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요.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차례 그러니까 미북 연락 채널을 통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당시 또 그 백악관을 방문한 한국의 그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두 가지 메시지가 이제 간 거죠.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는데요.
네.
그 뒤로는 북한에 대해서 트윗도 안 하고 또 공개적인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4일에는 이제 국정연설을 이제 의회에서 신년 국정에서 올해의 국가 계획 정부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국정연설을 했는데 국정연설에도 이란 중국, 베네수엘라 이런 외교 문제는 그 언급이 됐지만 북한 문제를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언급을 안 하기로 한 것이거나 아까 CNN 보도대로 아 이거 해봐야 별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진짜로 그런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정치 얘기를 좀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상원의 무죄 판결로 이 탄핵 사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탄핵에서 이제 좀 해방이 되면 좀 북한 문제에 다시 집중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좀 기대들도 하고 또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전히 별 관심이 없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뭐 내심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근래 들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일단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다만 미국의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대체로 관측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사태가 끝난 이후에 사실 이전보다 오히려 저 입지가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좀 더 이전보다 높아졌고요.
예.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질이 멸렬해진 그런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높아지고 있고
예.
상당히 좀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이 북한과 관련해서 이것이 합의를 하든 또는 합의를 하지 않든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뭔가 계속 앞두고 그렇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과 관련해서 지금 입지가 좀 약하고 그래서 판을 좀 상당히 흔들고 또는 새로운 말하자면 사태 진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던 국면이면은
예.
북한도 사실은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카드입니다.
그렇죠.
뭔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네네.
그렇다면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현상 유지를 더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재선과 관련한 정치적 입지가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는 북한이 지금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나서서 이 북한을 설득하고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그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뭐 관리만 해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뭐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다 분석이 그렇게들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앞으로 어떤 뭐 친서 같은 거 이런 걸 보낼 가능성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16일 날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부친이죠. 그 김정일 그 위원장의 그 생일입니다. 그래서
예.
북한에서는 상당히 큰 그 일종의 명절, 국경절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과거에도 이런 날 그 친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악관이 보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할 거로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건데
네.
알 수는 없지만은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선거할 적에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재작년에 2.9% 성장을 했고 지난번에는 조금 떨어져서 지난해에는 2.4%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2만 9천으로 뭐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은 상황에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틀림없이 드리고요.
예.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국정 연설에서 이제 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니까 민주당 출신 그 하원 국회의장이죠.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아주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네. 이런 상황을 네. 연출해서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11월 대선이 어떻게 될지 또 이거에 따라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 뭐 혹시 실무 협상 같은 것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 실무 협상은 지금 거의 전망이 어둡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스티븐 비건 당시에 대북 특별대표였고요. 지금은 국무부 부장관이지만 서울에 가서 북한에 이제 실무 협상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측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은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실무 협상이나 이런 협상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로지 미국의 말하자면 셈법 변화,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은
예.
그 시간 낭비다. 미국과의 그 협상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상당히 강한 톤으로 수차례 밝혀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고요. 게다가 실무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이미 일찌감치부터 실무 협상을 통한 비핵화 문제 타결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고
예.
사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정상회담이 아니면은 북한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나마 북한 측의 공개된 입장으로는 추가 정상회담에 대해서조차도 미국이 분명한 입장 변화를 가지고 제안하지 않으면 여기에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미국과 북한이 그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미 국무부의 인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미국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최근 유엔 자석 대표에 지명됐습니다. 이 앞서서 마크 램버트 전 대북 특별 부대표도 국제 기구국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렇게 지금 북한 문제를 관장하는 이런 그 관리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옮기고 이러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협상의 이제 실무 책임자죠. 알렉스 웡 그 대북 특별 부대표입니다. 부대표가 이제 유엔 차석 대사로 12일 날 지명이 됐고요. 앞서서는 그 마크 램버트 전 대북 특별 부대표도 지난해 말 이제 국제기구로 자리를 옮기면서 북한 문제에서 손을 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협상팀에 이쪽에 좀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스티븐 비건 그 핵심 이제 책임자죠.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는 부장관을 겸하긴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그 실무 총 책임자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이렇게 잇따라 이동을 한 것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예.
이 미북 협상이 오랫동안 장기간 그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미국의 관리들이 그다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
이 어떤 형태든 그야말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회담 또는 대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협상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나설 공간이 전혀 사라진 겁니다.
예.
밑에서 이제 실무 문제를 다루는 하급 관리 정도가 그저 어떻게 보면은 유엔 채널을 통해서 그 통신을 주고받는 수준 이외에는 아무런 그런 그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자리에 대해서도 사실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좀 느끼기 어려웠다는 거고요. 다만 한국 정부는 이런 한 두어 명 정도가 그 중간 관리가 인사 이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 북한과의 협상에 말하자면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죠.
예. 이 미국 관계가 오는 11월 대선까지 그러면 지금 상태로 뭐 간다는 것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북 간의 별다른 대화 없이 11월 대선까지 쭉 간다 이렇게 볼 그런 관측도 많고요.
예.
또 하나는 미북 간의 뭐 어떤 사건이든 뭘 계기로 해서 지금 서로의 그 입장을 타진해볼 그럴 수요, 정치적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아니면 한국의 중재든 또는 뭐 다른 문제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미북 간에 서로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만나서 상대방의 입장 이런 걸 좀 타진해 볼 그럴 가능성 역시 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오늘은 먼저 소강 상태에 있는 미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청와대 고위 관리가 미국에 이어서 바로 또 러시아를 방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12일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을 먼저 들어보죠.
뭐 양자 현안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제가 30주년 기념이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 방한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이 김 차장 나흘 전에 백악관을 방문을 했는데 물론 뭐 한반도 문제 얘기했을 거고 러시아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대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과거 북핵 6자회담에도 참석해온 당사국들 아닙니까?
예, 예.
게다가 지금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최근에 그 미북 협상에서의 그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러시아는 북한과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상대입니다.
예.
러시아와 남북한이 함께 연결하는 천연가스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가운데에서는 한국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유엔 안보리에 제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우선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 문제와 관련한 그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부분도 그 중국 미국과의 협력하에 그 한국 정부 당국이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현정 차장이 미한 워킹그룹 회의차 한국을 방문했던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갔다고 해서 지금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인지 뭐 둘이 서로 뭐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알렉스 웡 부대표가 지난 9일 날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워킹 그룹 실무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그 김현정 제2차장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를 가서 뭔가 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런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알렉스 웡 부대표가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언론들의 관측일 뿐이고요.
예.
이 알렉스 웡 그 부대표의 다음 자리가 유엔 차석대사 아닙니까?
예.
유엔의 차석대사면은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가장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유엔이라는
예.
자리가 사실 강대국들 특히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 이사국들 상임이사국들 사이에
예.
상당 부분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알렉스 왕 대표가 앞으로 차석 대사로서 유엔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핵심적인 그런 상대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명을 받은 상태에서 러시아를 방문해서 그 김에 북한과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제재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일찌감치 인사와 함께 협조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한국 정부와 바로 그 직전에 대북 경제 협력 사업 남북 간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했을 거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식적인 말하자면 발표 왕 대사의 그 동선과 관련해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온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자, 이 왕 부대표가 지금 러시아를 가기 전에 서울에서 미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는데 물론 뭐 여기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됐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그 지난달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북 관계가 이렇게 지금 뭐가 진전이 없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특히 그 개별 관광을 포함한 이런 일련의 그 제안을 했고요. 이 문제가 이제 그 알렉스 왕 부대표가 서울에 가서 한국 측 상대역관 임지를 논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다만 보면은 만났다는 건 확실한데 그 뒤로 무슨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이런 것이 한미 간에 이런 것이 워킹그룹 채널을 통해서 협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계속해서 러시아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12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의 제재 완화 행보마다 합당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동반되는 식의 잔돈 흥정은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그럼 큰 흥정을 원하는 것이겠죠?
예, 이 마체고라 대사의 그 발언은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예.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요.
예.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 전후 맥락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이 말 자체는 마치 북한이 빅딜,
예, 예.
큰 흥정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북한은 사실 그동안 빅딜을 말하자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북딜보다는 단계적인 그런 딜,
예.
협상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한 가지를 이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상응 조치로 제시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지금 완전히 이제 빅딜 형식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제재 완화 행보마다 합당한 비핵화 진전이 동반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이 제재 완화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마다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하는 것을 원해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체고라 대사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자면 아무 맥락 없이 이렇게 나온 발언으로는 참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여전히 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좀 살펴보죠. 북한은 1월 말 북중 국경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 관영방송 보도 잠깐 들어볼까요?
밖에 나가거나 공공장소에 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하며 사무실이나 방 안의 공기 관리도 자주 해야 합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한 북한의 대응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인데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만 되는 어떤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역시 이제 북한의 그 방역 시스템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그 전염병 방역을 막으려면은 지금 그 한국, 일본, 미국 이런 사례를 보듯이 역시 그 병원, 의료진이 잘 갖춰져야 되고요. 또 진단 시약 격리 방침 또 각종 그 의료 시설 이런 것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요. 북한은 아무래도 좀 이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통해서 그 선택적으로 방역을 하고 뭐 외국인을 통과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국경문을 가로막아서
예.
그야말로 국경을 북중 국경을 차단해서 단 한 명의 어떤 의심환자나 환자나 이런 병원군이 그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다.
예.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북중 국경을 폐쇄하면 양국 간의 물자 유통은 물론이고 제일 이제 큰 것이 북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인데 심각하겠죠. 북한 경제가 이로
예.
인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북 제재가 상당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예.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미국과의 말하자면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더더군다나 지금은 대화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내세우면서 북한은 아예 지금 이제 미국과는 아무런 소통도 없고
예.
또 대화도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 경제와 관련한 유일한 숨통이라 할까요? 그것은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예.
중국인 관광객들
네.
그리고 또 북중 국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 교역
네.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해서 중국과의 말하자면 교역
네.
또는 어떤 교통, 인적, 물적 교류를 다 사실상 원천 봉쇄한 거 아닙니까?
네.
기차 노선 그리고 항공 노선
네.
다 차단했고요. 인적인 말하자면 소통, 왕래도 거의 사실상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관광도 없고요. 그다음에 비공식 국경 교역도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북한 장마당을 움직이게 하는 말하자면 국경을 통한 비공식 교역 이런 부분들도 막히고
예.
또 관광 수입도 막히고 그렇다면은 북한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지배적이고요.
예.
이미 그런 어려움들을 상당 부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면서 동시에 이제 불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고난 행군 이후로 북한 주민 대다수는 이제 배급보다는 이제 장마당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 한 400여 개의 그 장마당이 있고요. 여기에 그 종사하는 인원 또 의존하는 인원이 100만 명이 넘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이제 장마당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중 국경이 그 차단이 되고 중국에서 물자가 건너오지 않아서 지금 일부 보도로는 그 물가도 올랐고 쌀값, 기름값 이런 것이 올랐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별 관광권은 좀 진전이 있습니까?
예, 사실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예.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개별 관광을 비롯한 몇 가지 남북 협력 사업을 놓고 이 유엔 제재에서 그 말하자면 면제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과 협의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개별 관광이든 어떤 것이든 남북 간의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입장을 밝힌 것이 없습니다.
예.
사실 미국이 전적으로 협력을 한다고 해도 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소용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과의 협의는 차치하고라도 미국하고의 어쨌든 논의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조짐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 정부의 개별 관광 구상 다른 남북협력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해서 더더욱 지금 맞으면 그 진전 여부가 그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이제 남북해성 연락사무소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지난 1월 31일입니다. 북한이 전염병을 이유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철수를 남북 간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50여 명 이상의 근무하던 남측 인원이 1월 31일 전원 한국으로 철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일정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정상 외교가 사실 예정돼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예. 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4월 이전에 예정돼 있었고 또 일본도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상지인 중국이 사태가 지금 잡히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비판의 측면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한국을 방문하든 일본을 방문하든 이런 외교 일정들을 순조롭게 원래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예정에 없었던 외교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상적인 어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한반도 주변의 주요 외교적 움직임은 상당히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북한이 이제 꽁꽁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뮌헨 안보회의에도 당초에 참석한다고 했었던 북한 외무성의 부상급 관리가 참석을 말하자면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만큼 이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협상 자체도 전체적으로 순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북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내용, 한국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소식,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 등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어도 주고만 싶어 분수처럼 솟구치는 마음, 그대를 향한 멈추지 않는 내 마음, 그래도 부족한 나의 마음. 시인 고유진의 화수분인데요. 무엇이든 그 단지 속에 담기만 하면 끊임없이 새끼를 쳐서 불어나게 만드는 보물단지 화수분. 여러분은 그 화수분 속에 뭘 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드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리틀 페기 마치가 15살의 풋풋한 나이로 1963년에 발표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곡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따라갈 거야 라고 노래한 I Will Follow Him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960년 2월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 포근한 봄내음의 정취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미국 민속음악, 포크송 그룹의 브라더스 포 음악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못다한 브라더스 포의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성 4인조 그룹으로 구성된 브라더스 포의 이 바플릭, 그리고 존 페인, 마이크 커클랜드 그리고 리차드 폴리는요. 1956년 워싱턴 대학에 다니던 중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들은요. 자주 모여서 서로 화음을 맞추곤 했는데요. 같은 학교에서 만난 네 형제들이라는 뜻에서 Brothers Four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58년에는 시애틀의 한 클럽에서 오디션을 볼 기회가 생겨요. 이 오디션에서 당당하게 합격했던 브라더스 포는 그 클럽에서 정식으로 노래하는 가수로 고용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195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공연에서 브라더스 포의 강점인 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알아본 재즈의 거장 데이브 브루벡이라는 가수의 매니저는요.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브라더스 포를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마침내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 브라더스 포는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걷게 되죠. 이렇게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손을 잡고 1960년에 발표한 곡이 대히트를 치면서 브라더스 포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들을 한순간에 최고의 가수 자리로 올려준 곡, 그 곡이 바로 지난주에 들으신 그린필드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1960년 2월을 온통 브라더스 포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시절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네 남자의 하모니, 그들의 또 다른 히트곡 블루 워터라인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Met last week, the vote was 4-3 to burn the hometown depot down and build a factory to take that stretch of history and tear it off the map to melt old engine number 9 and turn it into scrap. Save the blue water line. Just 20,000 quid on the old blue water line.
Liberty Gate, and we could save the Blue Water Line. If every Blue Water Line, Blue Water, Blue Water, Blue Water Line, Blue Water, Blue Water, Blue Water Line.
아련하고 들으셨어요. 이 노래는 그린필드가 발표되고 2년 뒤인 1962년에 나온 곡으로 지난밤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고향에 있는 창고들을 없애기로 투표를 했어. 블루 워터라인 이런 가사를 가진 곡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블루 워터라인이라는 것은 기차나 철도를 말하는데요. 실제 그 시절 일리노이나 미주리주에 이와 같은 이름의 기차가 다닌 적이 있다. 이런 설이 전해져 오고 있긴 하지만 블루 워터라인이 그 시절 실제 운영됐던 철도 이름을 사용한 건지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작가가 만들어낸 이름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분분한 상태입니다. 브라더스 4가 부른 이 곡의 장르가 포크송이잖아요. 포크송이라는 게 미국 각지의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진 민요풍의 전통음악이다 보니까 블루워터라인도 이 미국 어딘가를 달렸던 실제 철도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블루워터라인이 뭐 실제 이름이냐 아니냐를 놓고 서로 많은 의견들을 나눌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은 브라더스 4의 음악이었습니다. 블루워터라인처럼 밝은 템포의 자메이카여 안녕이라는 제목의 자메이카 페어웰 한 곡 더 듣고 브라더스 4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1960년대를 포크 음악으로 물들였던 브라더스 4는 중간중간 멤버가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히 브라더스 4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08년에는 60대가 다 된 그들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를 돌면서 공연을 할 만큼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린필드의 히트를 시작으로 가을이면 지금도 찾아듣는 사람들이 많은 기억해봐요라는 제목의 Try to Remember. 또 한국에서는 일곱송이 수선화라는 번안가요로도 유명했던 Seven Daffodil. 이런 노래들은 Brothers Four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음악들이 가득한 Brothers Four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960년 2월을 아름다운 발라드와 컨트리 음악으로 수놓았던 Brothers Four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그 해에는 유독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1960년 Brothers Four를 이은 감성 음악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